이번 주는 사순절 마지막 주로서 Holy Week라고 합니다. 거룩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Passion Week라고도 합니다. 경건한 기독교인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숙연한 한 주간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내내 일체 오락을 피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체 오락을 피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씁니다. 오늘날 하도 교인들이 경건한 모습이 없기에 1년에 한 주간조차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은 금식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를 위하여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우리 영어 표현은 유감스럽습니다. Good Friday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좋은 날이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날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하지만은 말 그대로 거룩한 금요일로 지킵니다. 우리도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모여서 미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 주님을 묵상하고 또 모두 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쓴 종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고난 주간의 첫날인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같이 묵상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왜 환영했는지,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왜 환영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구원주로 실제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곧 보리추수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의미 깊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과 근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가족을 동반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세 번씩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에 주여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순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았거나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온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직접 보았거나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것을 보았거나 들었을 겁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보게 된 장님 바디메오와 혈루병에서 낳은 여인과 벙어리 귀신 들렸다가 낳은 그 아들과 그의 아버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소문을 들었지만은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단히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소망을 두었을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맞은 큰 무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쌍둥이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마일 남겨놓은 벳바게에 계셨다고 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명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거처를 찾지 못한 순례자들이 일상적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리고로부터 가파른 산길을 약 15마일이나 올라온 예수님 일행은 이제 고개를 넘고 산을 내려갔다가 기드론 계곡을 건너면 이제 1마일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었습니다. 벳바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 영어성경을 보시면 앞에 있는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는데 거룩한 주님이 타시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냐 하고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하면은 즉시 허락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 풀자 어떤 이들이 묻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 물은 사람들은 그 나귀의 임자들이라고 합니다. 주인들, 복수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귀 새끼도 공동 소유한 것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신 사람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었을 수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가게 합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안장도 없이 제자들이 펴놓은 겉옷 위에 불편하게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벳바게까지 그 먼 길을 줄곧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부터 여기까지 가파른 15마일의 길도 나귀를 타시지 않고 걸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셔서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셨는데 이제 남은 한 길, 그것은 내려가는 길이고 쉬운 길인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타고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백마른 고사하고 나귀도 아니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마침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도 새끼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독문 58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실 예루살렘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알았기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뿐 아니라 요한복음도 같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서부터 17절 말씀이 예언하듯이 그리고 구약 수많은 선지서에서 예언하듯이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처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실 때에는 평강의 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기 위하여 그러므로써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에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두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이룬 메시아라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병거나 말을 타고 와서 힘으로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겸손과 온유로 자신이 죽음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진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마셨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어떤 메시아로 오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으시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 앞에 폈다고 합니다. 또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종려나무는 당시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흔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종려나무는 유대의 상징이자 소망이었고 승리와 개선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기원전 163년과 141년에 시몬 머케비어스라는 사람과 또 다른 메커비가 시리아군을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몰아내고 개선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칩니다. 먼저 호산나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칩니다. 여기 지금 호산나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노래는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과 수전절 기간 중에 성전 성가대가 매일 부르던 힐렐송의 한 부분입니다. 힐렐송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13편서부터 118편 노래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기원에서 읽은 시편 118편 24절서부터 26절의 찬양입니다. 기록을 보면 성가대가 노래하다가 호산나 하고 부르는 부분에 이르면은 모든 남자와 소년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호산나 하는 것은 환호와 찬양의 감탄사입니다. 당시 헬라어와 함께 늘 쓰였던 아람어 표현으로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ave now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25절에서 봤듯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외친 겁니다.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영어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축복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 구원주 찬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 118편 26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음이여.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하고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소리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로 소망하고 환영하며 축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마다 슬며시 그것을 빠져나가셨지만은 오늘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걸어가십니다. 자신을 보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왔다고 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지만은 그 얘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이들을 만류하지 않으십니다. 그 찬양을 다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종려주일이 되면 수많은 교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9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성가대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호산나 하고 외치면은 어린 나이들이 앞에 있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물론 호산나 하는 찬양은 예수님이 받아서 마땅하신 찬양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간구인데 이것은 주님에게 외치기에 합당한 간구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기에 호산나 하고 주님에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찬송하리로다 하는 찬양을 받아서 합당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왕중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의 고백 자체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들의 고백 자체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일날 잠깐 봤듯이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육신적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폭정으로부터, 경제적 착취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첫 메시지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나와서 현세의 구원, 육신의 구원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왕이었지만은 전마나 병거를 타는 왕이 아니라는 것. 빌라도와 헤롯과 가이사를 칼과 창과 활로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니까 하고 물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구세주여 외쳤던 무리들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성가대에서 부르는 것을 오래 듣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따라 불렀던 겁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세상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거들떠보지 않기에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그저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 몰랐기에 며칠 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공회에 잡히시자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와르르 무너지자 즉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에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외쳤던 똑같은 자들이 금요일이 되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쳐댔습니다. 일요일에 예수님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똑같은 자들이 금요일이 되자 예수님을 놔두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일요일에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깔든 자들이 금요일이 되니까 예수님 옷을 벗기고 나무 막대기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앞뒤에서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듯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던 것은 그 표적,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 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표적을 찾아서 주님을 맞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행여나 병을 낫게 해주실까? 사업을 번창케 해주실까? 학위를 따게 해주실까?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실까? 이런 것들을 염원하며 예수님을 맞고 따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무리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그 주변을 맴돌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과 영생의 구원이라고 말해주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해주면은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종료주일 예수님을 환영했지만은 며칠 가지 못해서 금요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신속히 떠납니다. 십자가 주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8, 9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크리스천들 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자신의 아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나 크자 너무나 난폭하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은 각색을 해서 다시 내놓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서 얘기했던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큰 대가인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허름한 옷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아무런 명예나 권세나 부가 없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상황은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려워서 주님께 가까이 가겠지만 그들 대부분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현세적인 구원,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면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려주일을 맞아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호산나를 부르며 또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어떤 구원을 구했으며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주가 되셨습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도대체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외치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크리스천들에게 1차적인 구원은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의 구원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구원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순환 주간 후에 부활주일이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부활주일을 맞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고난주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고난주간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주간답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 찬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도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밀어나기 짝이 없고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의 힘과 나의 파워, 나의 지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호산나 지금 구하소서 하고 외치고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세주여 하고 우리가 외칠 때 우리가 그 고백하는 구원주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교만한 자들 닮지 않고 주님을 닮아 겸손한 자로 살고 십자가를 멸시하지 않고 늘 십자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나중 주님의 날에 모두 부활의 기쁨과 영광 쟁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